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유행성 전염병이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가 범람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또 조류독감이 유행을 해서 오리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돼지감기인 신종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하고 또 직장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을 해서 약 17,000명이 격리를 당했고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엔자나 메르스는 많은 사람이 알았던 그런 질병인데 이런 병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분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약 99% 문제의 원인은 외로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대인관계 모든 문제 근본적인 뿌리가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알코올이나 또 환각제나 과식이나 정신질환이나 고독이나 불면증,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감기, 심지어 관절염까지 그 깊은 원인이 외로움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외로움이 우리 삶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도 있고요, 죄책감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박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이나 음식물보다는 혹은 환경보다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공감해 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줄 때, 내가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이 녹게 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속의 외로움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즉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위로와 치료 그리고 평강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쯤 앞두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쯤 바디메오에 이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장이란 말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두목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금 걷는 세무 공무원들은 아주 참 인정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데 월급이 없었어요.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챙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당 세금이 만 원이라면 이들은 세금을 3만 원, 4만 원 챙깁니다. 만 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만 원은 위에 관리들한테 뇌물로 갖다 바치고 2만 원은 나머지 만 원 2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부자가 되니까 더 많이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했고 세리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죄인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 세리하고 창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못 가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길에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초청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 도시의 공식적인 왕따가 바로 세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혹은 환경에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면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도 까칠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이나 초조가 가득하게 되지요. 또 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가려고 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면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삭개오면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야, 네 같은 게 뭐 이런 데 오냐? 삭개오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거절당할 때 무시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거절하는 고통이 참 끔찍하지요. 예, 삭개오는 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상처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누구든지 차별을 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더라.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리도 다 만나주신다더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만나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탁 막아버리자 만나지 못하니까 꾀를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자,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귀한 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가에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로 한 겁니다. 그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야, 이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위로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경우는 매우 특이합니다. 매우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죠? 그때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나는 네 이름을 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나는 네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네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네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좌절감을 느끼는지, 네 마음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해서 얼마나 아픈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네 마음을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너희 집에 먼저 하룻밤 머물렀다 가겠다. 너희 집에 하루 자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있는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뜻이 전달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루 주무시고 자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에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아무 필요 없는 말씀 같지만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은 나는 너를 빨리 만나보고 싶다. 나는 네하고 빨리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야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나는 내가 네 마음이 어떤지 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나 너 빨리 만나고 싶다. 삭개오야 나 너하고 빨리 교제하고 싶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삭개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선포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돈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제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갈취했는데 이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생각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앞에 나온 건 뭡니까? 5절밖에 없어요. 5절, 그죠? 5절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부르신 것, 그 다음에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요. 그 사람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휴가 나오면 반갑지요? 딸밖에 없으세요? 예. 아들이 휴가 나오면 반갑지요?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부대 앞에서 버스를 타면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어.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휴가 나왔나? 빨리 와라. 그러죠. 빨리 와라. 그래, 빨리 와라.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빨리 오라 그런다고 버스 기사가 운전을 더 빨리 하겠냐? 평생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필요 없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들이 휴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빨리 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대에서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아이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는 엄마가 있지. 빨리 엄마 품에 가야지.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면 내가 다 더 마음이 회복될 거야.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냥 와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엄마 나 휴가 남았어요. 그럼 와라. 그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내가 가는 게 별로 반갑지 않으시나? 자요. 아니면 또 엄마 나 휴가 남았어요. 그러면 또 남았냐? 또 왔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시 부대로 그냥 복귀해야 되겠다. 똑같은 말인데 한 사람의 말인데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또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또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죠? 의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말 한마디에 상처가 치료가 되고 위로받고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부대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예,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건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강의하셨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상렬 교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상렬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셨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 봤죠. 그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그럼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안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거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중학교에 시험 본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기에 떨어지면 떨어진 애들만 가는 후기 중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보통 그런 학교를 어떤 학교라고 그러죠? 똥통학교. 그죠? 그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 학교에 갔어요. 간데 막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공부할 의욕도 없고, 뭐 주변에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3년 동안 소설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소설책만.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하루는 3학년 때 혼자 교실에 남아가지고 뒤에 또 소설책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은 이제 목사님 겸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한상렬이 뒤에 와가지고 뒤에서 딱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렬아 아직도 마음의 원통함이 안 풀렸냐? 성렬아 아직도 마음의 원통함이 안 풀렸냐? 그러자 소설 보고 있던 애가 갑자기 통곡을 하게 돼요. 통곡.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고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탁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뒤에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너 공부 안 하고 소설 보고 있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해야지. 학생이 공부해야지는 정답이요, 정답.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학생이니까 소설 한번 공부해야지. 이런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한테 정답을 얘기해요. 그죠? 배우자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정답을 얘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삭개오,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재산 다 팔아서 남 줘! 이렇게 했더라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요? 그죠?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답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사랑방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랑방,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려면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대화의 수준을. 대화에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뭐 어려운 말하는 게 수준이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존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사람의 말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제일 수준이 낮은 단계, 1단계. 그 뭐냐면 상투적인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식사하셨나요? 의뢰하는 말. 아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예의상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 이렇게 상투적인 말 아무런 감정이 담겨있지 않은 이런 말을 하는 단계가 1단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있지요? 오메가 만나는 사람들. 두 번째, 예, 아 그런 사람 중에 아예 일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경상도 부부가 그렇다죠, 그죠? 집에 오면 세 가지 단어밖에 얘기 안 한대요. 그죠? 퇴근하면 첫 번째 뭐라 그런답니까? 아는. 둘째는 밥 먹자. 세 번째는 뭐라 그런답니까? 자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아무런 감정이 없는 대화. 이 상투적인 대화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요. 사실 정보 지식을 나누는 대화예요.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대화. 어제 드라마 이야기, 한국 축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에 좋은 뭐 음식 이야기, 이런 막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단계. 그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옷 이야기, 유황 이야기, 영화 이야기,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요, 돌아서고 나면 저 인간은 속을 도무지 알다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나누는 것, 지식을 나누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 의견을 나누는 대화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런 것은 이제 서로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마음을 나누는 단계예요. 마음을. 예를 들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지식이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죠? 오늘 내가 회사에서 무슨 보고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고 불안해. 그죠? 이거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예. 사랑방에서 마음을 생활 나눔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나누는 것. 이게 마음을 나누는 3단계 대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어제 우리가 당회원 수양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양평에 있는 상신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한강변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탐방을 마치고 참 저는 죄송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아주 분주하고 긴장되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 거 달갑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저희가 준비한 정서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도 드리고 인사 타고 나오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니 뭐 선물 드릴 때는 그냥 받는 척 맞는 척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 제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 특히 남자들은요 마음을 나눌 줄을 몰라요. 그죠? 그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을 나눌수록 서로 마음이 친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상처나 죄나 꿈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죄.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잘못 살았다. 혹은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참 평생에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면 하기 힘들지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진짜 친밀한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여러분, 사랑방에서 은혜 나눔을 할 때입니다. 사랑방에서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야,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상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죠?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힘을 주셨다. 꿈을 나누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은혜 나눔은 자동적으로 서로의 죄를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열정과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방 보면 생활 나눔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 나눔을 해야 죄를 나누게 되고 상처를 나누게 되고 꿈을 나누면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풍성한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의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대화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사랑방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사랑방 수준,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방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대화의 수준을 높이세요. 지식을 나누는 단계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고 그걸 넘어서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더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랑방, 행복한 직장생활 하려면 경청해야 돼요. 경청. 경청이란 말을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00% 중에 7%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3%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될 뿐 아니라 나머지 93% 그 사람의 마음이나 형편이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저녁 먹고 나서 남편이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신문 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여자들이 남자보다 두 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왔네.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35,000 단어를 말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만 뭐예요? 누구 들어간 얘기예요? 아내 들어간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말합니다. 남자들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은 늘 똑같은 말을 두 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지. 그 남편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한 3초 후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어?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야 돼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게, 딴 생각하지 말고. 그죠? 들어봤자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93%는 더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예. 결혼정보회사, 이 남녀 결혼관계를 맺어준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성들에게 비호감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애교 부리는 사람, 입만 열면 무식한 사람,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아는 공주병 걸린 사람이 싫대요. 그럼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싫어하느냐. 아무 여자한테나 작은 멘트 그런 사람들, 또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자뻑 스타일들을 여성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결혼 대상, 데이트 대상이 아니고 결혼 대상 1위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게 결혼 대상 1위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말하면 제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머지 93%가 어떤 것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하든 부모님이 말을 하든 여러분을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랑방, 행복한 직장생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랑 일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참 힘들어요. 그죠? 어제 이제 당연 수양회를 마치고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오려고 제가 급하게 막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길에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오는 길이냐 그러면서 아내가 어제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짐을 교회에다가 두었다고 그 짐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지고 빨리 밥 먹고 와서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겠어.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날 보고, 연결아,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그거 좀 가져오느라 그랬으면, 아,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러고 했을 텐데, 아내가 말하니까, 아, 이거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와서. 아,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이걸 뭔 좋다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는 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좀 뭐 갖다 달라 멀지도 않은데 갖다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안 가져오니까 아니 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또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하고 그렇죠? 예. 그걸 갖다 줬더라면 아내가 참 행복했을 텐데 그럼 저도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았을 텐데 아, 그 행복이 이르는 길이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행복을 그저 차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요. 이게 뭐 며칠, 몇 주간, 이렇게 몇 달간 걸어가는 겁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 도시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지 순례 대신에 대안으로 스페인에 있는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에 성지 순례를 가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유럽 각지에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스페인 도시로 갑니다. 그 왜 거기 가느냐? 그게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 전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무덤 옆에서는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최종 종착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포텔라에 있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과 수님들은 바빠요. 항상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순례객들을 야고보의 무덤에 안내하고 야고보의 일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다음 팀 오면 또 인사하고 무덤에 안내하고 야고보의 일생을 소개하고 또 식당을 안내하고 또 다음 팀 오면 또 인사하고 무덤으로 가고 설명해주고 식당으로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부님과 수님들이 이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담당 신부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순례객들이 일생에 한번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순례객이 오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우리 순례객들을 섬겨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순례객들, 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순례객이 오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오자마자 막 발을 씻게 드리고 막 안내하고 막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례객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 같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순례객들을 섬기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이것을 영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 뜨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뜨레스 디아스를 우리 개신교에 맞게 개발한 것이 사랑의 동상, 뭐 샤이닝 글로리 이런 겁니다. 이것을 홍익교회에 맞게 바꾼 게 뭐다? 뭐예요? 잘하시네. 사랑의 순례예요. 사랑의 순례. 사랑의 순례 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죠. 그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순례 오신 기쁨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았어요. 목사님 태어나 처음으로 천국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여기 있었네요. 하, 너무 행복해하세요. 너무 사랑받는 기쁨이죠. 행복해하시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섬기는 분들은 대부분요. 옛날에 기쁨이로 오셨던 분들이죠. 그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면 목사님 기쁨이로 왔을 때도 행복했는데 섬기미로 오니까 더 행복합니다. 섬기는데 그냥 행복해요. 그래요. 섬기는데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폭포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폭포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죽게 하듯 봉사해야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안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기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임하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그럴 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대화의 수준을.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시다. 두 번째, 서로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 93%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실 때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사랑방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일터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